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17장 앞부분을 보았어요. 오늘 7절로 1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성경, 그러니까 원문을 좀 더 보면 그러나 이러한 그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제 한 교훈을 다른 교훈과 이렇게 대조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충성으로 규결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난관과 불가능을 극복하는 믿음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상적인 직무를 행하는 믿음을 지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권은 항상 의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확실히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사와 목축과 요리의 책임을 지고 있었고요. 당시 일관적인 그 습관으로 보았을 때 그 당시 종들이 그러니까 주인들이 종들을 한두 명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일들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 즉 종을 섬기는 주인의 모습을 묘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과 종들의 관계를 논의하셨고 종들이 충성되다면 그것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종으로 계셨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화는 명령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실행하는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사실로 의미심장한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평범한 종이 자신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게 복종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자비롭게도 상급을 약속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더 충성되게 복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실한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것만 이행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무익한, 이 무익하다고 번역된 그 단어는 쓸모없는, 즉 어떠한 것을 해도 해줄 의무가 없는, 그러니까 뭐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단어예요. 사실 이 종은 참으로 무익했습니다. 그는 주인과 밭과 가축들과 음식을 보살폈던 것이죠. 그런데 무익한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은 나에게 어떤 여분의 것이라도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또 재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복종하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떠한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흔한 말로 생색내고 공치사하고 이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 가운데서, 교회 봉사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로서 피해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노예 근성적인 자세로 의무를 수행하는 태도인데요. 이거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급 때문에 의무를 수행하는 태도인데요. 뭐 하늘나라에서 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이건 건강한 신앙의 자세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지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 뭐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의무는 뒤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이제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지대를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연대적인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 거기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는 뒤에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본절에 나타난 사건이 그 아마도 그런 면에서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일어난 시기도 학자들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후기 등의 견해가 있는데, 그런데 본 사건을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후기에 속한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벳산 근처의 요단강을 건너서 베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통과하시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오히려 북쪽 길을 택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길을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1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 한센스시 병자들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해야만 했고요,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외쳤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 가까이 오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렸던 것이죠. 의식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일반인들과 유지해야 될 거리는 100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멀리서나마 필사적으로 예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들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외침 속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고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과 간구를 아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는 병고침을 위해 손을 얹지도 하늘에 기도조차도 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조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의 문둥병이 다 나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갔던 겁니다. 따라서 병이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명령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데요. 당시 제사장들은 이 한센슨씨 환자들을 진단하고 돌보며 예방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병이 치유되었음을, 또 그랬을 때에는 제사장이 우슬초와 함께 새의 피를 찍어 그 피를 한센슨씨 병자에게 뿌려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속건제, 속죄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5절, 16절을 보실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문둥병이 낫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한 자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누가는 돌아온 자가 사마리아인이었음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했다, 상당한 의미를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포하고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더욱이 나머지 아홉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예수님께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감사지수는 어떠한가, 우리 매기 성경학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받은 그 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께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선물을 받는 데만 만족하고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데는 신속하지만 찬송하는 데는 더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 감사하세라는 찬송, 그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그 찬송시를 지은 그 마틴 링크하트 그 목사님은 가장 어려웠던 목회 기간인 독일의 30년 전쟁 중에 이 찬송시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루에 40회나 되는 수많은 장례식을 집냈는데 이 장례식에는 자신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자신의 가족을 위한 감사기도로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던 거죠. 그는 전쟁과 온갖 어려움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17절, 19절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그가 육체적 건강 이외에 다른 은혜도 받았음을 가리키는데요. 즉 그의 믿음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으나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보다 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전 단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영적인 구원에도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지극히 간사해서요. 조그마한 은혜에도 쉽게 감격하지만 또 반대로 작은 실패에도 금방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씀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삶 자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로 가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로 37절 말씀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들려주신 종말론적, 묵시적 사건들입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예수 자신의 재림의 날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질문자인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의 왕국 도래 시기를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모두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땅에 임하여 자신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라의 왕이었다면 십자가 지셨겠어요? 십자가 지지 아니하시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압제하던 나라들 앞에서 뽐낼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원했으니까요. 오늘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이 하나님 나라가 부와 건강 등이 보장되는 유토피아의 세계로 이해하는 사람들,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없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적 유토피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영토를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일반적인 뭐 왕이라든가 대통령이 이 의미하는 그런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여러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은 어디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확인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너희 마음속이라는 말인데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떤 그 내면 세계를 말씀하는 건데 너희 중에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 안에보단 너희 중에 이렇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마음 상태를 지칭하는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면서도 동시에 초월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졌던 아니면 현재 역사와 현재 역사 중 그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임했고 현재에 임하고 있고 미래에도 임하게 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날 하루란 제자들이 고대하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릴 영광스러운 새 시대의 하루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혹자는 그때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과거의 나날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를 미래적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고난과 천국의 길을 가야 할 제자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를 기다리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하루하루 속히속히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압박받는 생활을 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은 합당한 일이고 맞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좋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여러 사람들이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재림 예수와 선지자임을 자처했었고요. 2000년 교회사 속에 보면 얼마나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많았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가까이는 여러분 다미선 교회 아유 참 별 일이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고 하는 소문이 한창 나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이단자들은 선량한 무리들을 꾀어 자신의 부나 명예 혹은 영웅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느 한 곳에서 즉 광야나 빈들과 같은 곳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비춘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라게 될 영광으로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분수 이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24절 볼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